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다시 유세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샌포드 국제공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가량 지지자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면역력이 있다고 했다. 나는 매우 힘이 넘친다며 모든 이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숀 코니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도 오하이오주에서 정권교체를 촉구하는 유세를 펼치는 등 경합주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유럽 각국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일부 지역을 폐쇄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은 이달 초 마드리드에서 업무상 이유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도시 전체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타이완의 첨단 무기 3종 판매를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9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타이완의 크루즈 미사일과 무인기, 지뢰 등으로 구성된 무기체계 7종 수출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중 3종의 무기체계가 해외 군수 판매를 감독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나머지 무기의 경우 아직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곧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무기 판매에 대해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모든 무기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공격 의혹 사건에 대해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 담당 지위원은 기자들에게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 제재안에 동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럽 언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의 EU 국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독일과 프랑스가 나발니에 대한 공격 의혹을 러시아 당국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EU 국가들의 제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소련 6개국 군사동맹이 어제 벨라루스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는 약 900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한 관측통은 이번 훈련이 아르메니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 10일 러시아가 중재하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분쟁의 핵심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FTA는 통상과 관광, 농업 등을 비롯해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 초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훈센 총리를 만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뿐 아니라 지난 8월 유럽연합에 의한 경제 제재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오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전염병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거리를 걸어갈 때도 물건을 사기 위해 식료품점에 가서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이런 전염병 속에서 과연 어느 장소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인들은 코비드-19 속에서 자신의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존 조급이 스트래터지스는 지난 8월 미국 성인 천여 명과 10대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기업과 학교가 자신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집 밖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요. 따라서 미국 성인의 약 78%가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5%는 친한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있을 때, 19%는 직장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고요. 8%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들도 16세와 17세 중 약 70%가 집에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약 44%는 지금이 6개월 전보다 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3도, 신의주 4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9도에서 15도, 함흥 5도에서 16도,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림걸즈에 나온 노래인데요. 비욘세이와 키스 라빈슨, 제이미 폭스 등이 함께 불렀죠. 우리가 무엇이 됐든 우린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패밀리 들어보시죠.
3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3종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측에 포로와 시신 교환 합의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독극물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을 제재하기로 유럽연합 EU 외무장관들이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에 첨단 무기 3종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주말에 의회에 비공식 통지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또 CNN 등 주요 매체들은 13일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비공식 통지라는 게 뭔가요?
네, 대외 무기 판매를 위한 이 통상적인 절차로 의회 승인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무기 판매 세부사항을 알려야 하고요.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통지한 무기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이 트럭을 기반으로 한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고요. 또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 ER, 그리고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이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부터도 흘러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로이터통신과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이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판매할 첨단 무기가 최대 7개 종류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무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형 첨단 드론, 또 지상발사 하푼 대함미사일, 수중 지뢰 등 나머지 무기는 아직 의회에 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무기 역시 조만간 같은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이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거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거라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이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요. 언젠간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선 이래 이런 기조는 더 강화돼서 필요하다면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이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는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고 있지만 이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통해서 타이완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타이완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타이완의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일명 타이완 동맹보호 강화법도 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해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현재 의회 안에서는 중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경계하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최근 이 타이완 해역 경계선과 또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자주 벌이면서 양안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교전 상황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요?
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주말에 러시아 중재로 휴전에 간신히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면서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휴전의 후속 과정인 포로와 사상자 교환도 진행이 어렵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 1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포로와 사상자 교환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정오 휴전이 발효된 직후부터 또다시 새로운 공격이 발생해서 후속 과정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틴 슈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라시아 지역 책임관이 13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양측이 아직도 결론 없는 논쟁을 거듭하면서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의 책임관은 빠른 시일 안에 실행 가능한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또 적십자 직원들의 신변 안전 보장도 제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의 사상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는데요. 양측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측은 지난달 27일 교전이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민간인 42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군인 사상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 관리들은 12일에도 17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군인 약 5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군요.
네, 아제르바이잔 국방장관은 1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메니아 병력이 아제르바이잔 지역 세 곳을 공격했다면서 휴전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는데요. 반면에 아제르바이잔 군인들은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측은 아제르바이잔의 이런 주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르메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이 잠깐의 소강 상태 후에 아르메니아 곳곳에 포탄 공격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구소련 시절에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영토였지만 기독교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다수였는데요. 소련이 붕괴하자 이들 아르메니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고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국제법상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어느 나라 땅인가요?
네, 국제법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어서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92년부터 또 2년간 전면전을 치른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에 민스크그룹을 출범시켜서 이 분쟁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키까지 개입하는 모양새죠?
네,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르메니아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에 전투기, 드론 같은 걸 제공하면서 무력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또 터키도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국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 중독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 관리들을 제재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죠.
네, EU 외무장관들이 10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이 러시아 제재 방안을 지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나발리 씨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믿을 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제재하는지 명단이 나왔습니까?
제재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나발리 씨 사건과 관련해서 시선을 끈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외교관들은 언론에 두 나라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경찰 총국 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요. 이들의 여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도 나발리 씨가 독극물에 중독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가 나발리 씨 몸에서 나온 시료를 입수해서 이 실험실 두 곳에서 성분을 검사했는데요. 독일, 스웨덴, 프랑스 정부가 시행했던 검사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나라는 나발리 씨 몸에서 독극물인 노비촉이 남았었다고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구소련이 개발한 이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나왔다고 세나라는 발표했습니다.
노비촉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화학물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OPCW는 이 신경작용제로 개인을 공격하는 건 화학무기 사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노비촉은 인체의 신경세포에 지장을 줘서 호흡정지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발리 씨가 꽤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죠?
네, 지난 8월 20일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9월 초 다시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20일 가까이 코마,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많이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나발리 씨 측과 서방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 씨를 러시아가 독살하려 했다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씨 사건에 범죄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응조차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도 노비촉 공격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제재한 바 있었죠?
네,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전직 러시아 정보관리가 노비촉에 중독되는 사건이 나자 EU가 이 러시아인 관련자 4명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벨라루스의 관리들을 제재하기로 했었죠.
네, 민주화 요구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 벨라루스 관리들을 제재하기로 EU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당시 제재에서 빠졌던 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기로 EU 외무장관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선 유세를 재개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모든 미국인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준청문회 첫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선 경합주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크게 오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며칠 연속으로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가 밝혔습니다. 12일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한테 보낸 문건에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에벗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속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음성으로 나온 바이러스 검사 결과와 함께 임상 실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걸로 나온다고 콜리 박사가 설명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과 포괄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재선 유세 현장에 복귀했는데요. 내 몸에 너무나 힘이 넘치는 걸 느낀다고 말하면서 저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플로리다주 샌퍼드에 모인 지지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 모두한테 입을 맞추겠다. 저 사람들과 저 아름다운 여성들에게도 입을 맞추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이 유세 현장에서 마스크를 이 군중 속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예, 대통령은 전염성이 없는 상태라고 콘리 박사가 이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콘리 박사가 주치의로서 이날 플로리다 유세 현장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 연단에 오른 뒤에 잠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대선 국면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사실을 공개한 뒤에 열흘 만에 백악관이 음성 판정을 발표한 건데요. 13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3일 대선 투표일까지 딱 3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경합주들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양쪽 진영 모두 이 경합주들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바이든 후보도 이 경합주 지지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2일 오하이오주의 주요 도시인 톨레도를 찾았는데요. 미국민들의 눈에 씌어있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팬데믹과 경제 위기 그리고 인종불평등이 조합된 미국의 국내 상황과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민들이 지켜봐왔다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인종 문제에 대한 책임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같은 날 인근 신시내티에서 다시 연설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약 2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추가로 20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한 가지만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주식시장만 우려하고 있고 과학을 따르길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경합주들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13일에는 플로리다주를 찾을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인 13일 펜실베니아를 찾을 예정이고요. 13일에는 아이오와 순으로 주요 경합주에서 유세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이 모든 미국인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 인준청문회 개회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울러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쓰여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 베럿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법관에 취임하면 특정 집단의 견해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럿 대법관 지명자의 발언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네,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기관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안 등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맡을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의 이 같은 입장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지난 2016년 타계한 이 보수 성향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이날 개회 발언에서 강조했는데요. 그 당시에 법 이상의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아울러 얼마 전 타계한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칭송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결혼을 메우게 되더라도 그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입장도 살펴보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개회 발언을 통해 이 시점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 출신인 코리 부커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의회가 코로나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공화당이 지금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관련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이 같습니까?
네, 역시 대선주자 출신인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도 대선 이후에 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다음 달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든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그 뒤에 상원에서 인준하자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습니다.
민주당이 인준 시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베럿 지명자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베럿 지명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오바마 케어가 결국 폐지될 거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을 때 베럿 지명자가 이 판결을 비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가 완전 폐지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이날 개회 발언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의원도 이날 원격 화상 중계로 청문회에 참가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그 밖에 뭐라고 발언했나요?
네,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 일정은 연기됐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원이 코로나 지원을 위한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우선순위는 될 수가 없다고 해리스 의원은 주장했는데요. 이미 9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 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서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 신임 대법관을 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도 들어보죠.
네, 공화당 의원들은 배럿 지명자가 훌륭한 대법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이크 크레이퍼 의원은 배럿 지명자가 연방판사 임명 당시 독립적인 판단을 약속했었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입법이나 정책 위반 행위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또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배럿 지명자가 오바마 케어 철폐 임무를 띠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의 논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건국 당시에 사법부에 부여했던 임무는 정책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리도록 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준 시점과 오바마케어 철폐 전망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의 직무 적합성에 집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시아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늘의 여성이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나온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라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배럿 지명자의 사고와 판단에 대해서 부당한 추측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과거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임명 당시에 후보자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였던 배럿 판사를 골랐던 것이라면서 양당 합의로 당시에 임명을 시켰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13일 청문회 둘째 날 일정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네, 법사위원들이 배럿 지명자한테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각 의원들한테 30분씩 질의 시간이 배정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특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합주에서 부재자 투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30개 주에서 880만 명이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걸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를 비롯한 대표적인 경합주 5곳에서는 부재자 투표율이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대선 당일 투표소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주정부가 이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선을 앞둔 몇 주 전에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경합주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우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이 14만 6천여 명이었는데요. 그 밖에 66만 6천 명이 사전에 투표소를 찾아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이 지난 9일 기준으로 64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위스콘신주는 오는 20일 조기 투표소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재자 투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네, 대선 본 투표일은 11월 3일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스콘신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선거 당일이 돼서야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기 때문인데요. 또 주마다 이 투표용지 도착 기한이 다르고 일부 주는 보증인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까지 고려하면 이 결과를 아는 데까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위스콘신주 민주당 측은 코로나 위험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우편 부재자 투표를 하라고 몇 달 전부터 독려를 해왔는데요. 반면에 공화당 측은 우편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라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더라도 직접 선거관리자들한테 투표용지를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합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플로리다주는 이 민주당 지지자의 부재자 투표 비율이 11.5%고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비율은 8.7%였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재자 투표율이 더 높았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약 33%,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는 약 27%가 이미 투표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재자 투표율만 보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더 유리하겠군요.
네, 하지만 이 투표 당일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반드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대학교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11개 경합주에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는 26%에 그쳤었고요. 공화당 지지자는 56%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와 무역 부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ctivists in the United States are pressing the government to boost the minimum wage.
바이든 후보는 시간당 $15 최저임금 외에 팁, 봉사료를 받는 노동자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엔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로 지난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됐습니다.
A new deal to replace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which President Trump campaigned against and blamed for the loss.
두 후보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 맺은 무역협정을 지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미국산 제품의 진흥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사는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 장비 일부가 모두 미국 제품이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제품 제조와 서비스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이자율을 내리라고 강하게 압박한 적이 있었고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연준 이사에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연준같이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기관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Before a crowd of thousands of supporters at the Bank of Oklahoma Center in Tulsa, President Donald Trump acknowledged the increasing number of coronavirus cases in the country.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탓에 돈이 없어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두 후보는 모두 찬성합니다. 다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의 유급휴가에 관해서는 바이든 후보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고 바이든 후보는 지지하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관세 부과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와 무역 부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패티 루폰의 I Dream the Dream. 예전에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던 때 난 꿈을 꾸었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as thund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86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의 공장들은 100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생산량은 해마다 계속 늘어났고 공업 노동력의 규모도 늘었습니다.
공장에선 몇 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은 미국의 농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6부 이민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물론이고요. 일부 산업계는 완전히 영국인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곳도 있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서부로 가자라는 노래인데 한마디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가자는 내용이지요. 서부로, 서부로, 자유의 땅으로. 엄청난 미주리 강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곳. 일할 의욕만 있으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곳. 가난한 자도 흙의 소산을 거둘 수 있고 젊은이는 기뻐하고 노인들은 쉴 수 있는 곳. 멀리 멀리 서부의 땅으로 가자.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미국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유럽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폴란드의 한 농부는 바르샤바에 있는 한 단체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나이는 45살에 가진 거라고는 열 손가락밖에 없는데 아이가 아홉이나 됩니다. 폴란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지만 어디서도 일을 구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같은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1880년대가 지나면서 유럽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민의 물결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에 불어닥친 미국 이민 열기는 이제 유럽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흘러갔고요. 러시아와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부와 남부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앞서 건너온 이민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북부와 중부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준비가 돼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의 새로운 이민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주들은 이들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부와 남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일이 힘들고 대우가 나빠도 항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공장 직원들에게 자기 나라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가 많으니까 미국으로 오라고 편지를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라는 편지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형 증기선 회사들도 신규 노동자들을 실어오면서 미국의 산업을 도왔는데 이들은 유럽 여러 곳에 대리점을 개설해 미국행 배표를 팔도록 지원했습니다. 증기선은 유럽으로 갈 때는 곡물을 싣고 가고 돌아올 때는 이민자들을 가득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증기선 회사들은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럽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종교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뉴욕을 비롯한 다른 동부 여러 도시에 정착했고요. 일부는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아도 돈을 더 달라는 말도 없고 오랜 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파업에 동조하지도 않으니 일 시키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장은 유럽 동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더 많이 뽑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지금까지 임금을 많이 받는 미국 노동자들이 굳건히 시켜온 일자리를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 이민자들로 채웠습니다. 고용주들은 유럽 동부와 남부 출신의 성실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공장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면 당장 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도 좋고 친구나 사촌들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편지 좀 쓰세요.
유럽 동부와 남부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펜실베니아의 철강 공장과 웨스트 버지니아의 탄광으로 몰려왔고 미시간의 벌목장이나 시카고의 가축 수용장, 육류 포장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이민자들로 일자리가 채워지자 이번에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유쾌한 로맨스 영화 Crazy Rich Asians 함께 보면서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 라는 재밌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뉴욕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는 레이철, 그녀에겐 1년 정도 사귄 멋진 남자친구 닉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닉은 친구의 결혼식에 갈 겸 자기 가족을 레이철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고향인 싱가포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곧 레이철은 닉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도련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레이철과는 차원이 다른 남자친구. 예상한 대로 그의 친구들과 집안 사람들은 레이철을 곱게 보진 않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들어볼게요. Stand up to. 잘 들어보세요.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Another day, another breath.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enough.
You know,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Well,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I feel glorious, glorious.
Got a chance to start.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 Eleanor. 조금 빨랐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Stood up. Stand up의 과거형이죠. Stand up 하면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stand up to someone, stand up to something, stand up에 to가 붙었어요. 어떤 뜻이 될까요? To 하면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tand up to 하면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challenge, 도전하다, 맞서다, confront 역시 맞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Stand up to injustice, 부당함에 맞서다. Stand up to bullies, 괴롭히는 사람들에 맞서다. Stand up to inequality, 불평등에 맞서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우리는 함께 인종차별에 맞설 것이다. We will stand up to racism together. We will challenge racism together. I had to stand up to my professor. 저는 교수님께 맞서야만 했어요. Stand up to my professor.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You have to stand up to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You have to confront someone who doesn't treat you with respect. 그럼 영화 장면에서 나온 대사.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어떤 뜻인지 쉽게 이해되죠? It's about time. 그럴 때가 되었지. 어떤 때가 되었냐? Someone stood up to. 누군가가 맞설. Auntie Eleanor. 엘레노어 고모에게. Stand up to. 누구에 맞서다. 무엇에 대항하다. 엘레노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자 여러모로 미국적인 레이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녀는 아들 닉과 레이첼의 사이를 반대하죠. 하지만 레이첼은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엘레노어에게 맞섭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다른 환경에서 온 두 사람의 앞날을 걱정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레이첼과 닉은 난관을 헤치고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stand up to, stand up to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admire you. It takes guts coming all the way over here, facing Nick's family. Another day, another breath. I know this much. You will never be enough.
Yo, it's about time someone stood up to Auntie Eleanor. Well, you, not me. Oh, God. She can't know I was ever here. I feel glorious, glorious.
Got a chance to start. Stand up to bullies. Stand up to injustice. Stand up to. 무엇에 맞서다, 대항하다.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